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힘드시죠? 아직 건강하십니까? 우리 성경 말씀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22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제 성경은 신약 222페이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래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예,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형편이나 마음에 부딪혀오는 어떤 그런 생각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사람입니다. 피부는 환경에 의해서 날씨가 차가우면 차가움대로 반응을 하고 날씨가 더우면 더운 대로 반응을 하고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반응을 하는 게 피부예요. 그 반응을 안 하는 자체가 이제 사람이 죽은 거죠. 이제 피부의 세포가 죽었다 그럽니까? 퇴보됐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그 감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굳어있는 발 뒤꿈치는 아주 심하게 굳어있는 뒤꿈치는 가시를 밟아도 찔려도 아픔을 못 느끼지만 여러분 손등 같은 데는 가시가 찔리면 굉장히 아픔을 느낄 겁니다. 똑같은 부위에 똑같은 가시가 찔려들었는데 그 부위에는 아픔을 못 느끼는 것은 그 부위에 있는 살은 굳어있잖아요. 굳어있는 그 속에는 신경이 죽어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손등 같은 데는 가시가 딱 들어오면은 따끔하고 아픔이 오죠.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여러가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맞아요? 대답 안 하신 분은 죽으신 분 같고, 대답하신 분에게는 복이 있을지어다. 이제 화답이라 그러죠. 오고 가는 짜웅 속에 밝아오는 미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에 살아가는 요행이라 그러죠.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은 그런 요행을 많이 바래요. 옛날 얘기를 하도 많이 들으셔가지고.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지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올라가면서 바울이 한 이야기예요. 여기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여러분 읽었던 2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앞에부터 이제 읽어보면 17절부터 보면은 바울이 이제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을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끊임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전가한 것이라. 또 바울은 회개와 믿음을 전가한 것이라고 말은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은 울기도 하고 이성인이 보니까 그렇죠. 눈물이며 겸손과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주를 섬긴 것과 이걸 이제 바울이 전해줬어요.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예루살렘을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기 올라가지 마라. 올라가면 너를 잡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때 이제 바울이 뭐라 하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가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래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그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이 일을 내가 하러 올라가는데 지금 이제 가기 전에 바울을 만났던 형제들이 바울을 보고 가지 마라. 그가 뭐 큰 문제가 되기 문제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나 안다. 그런데 바울은 가는 거예요. 왜?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심령, 마음이죠. 바울의 마음을 무엇이 찾고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럼 이 바울의 마음이 지금 어딘가에 매임을 받아서 잡혀서 그 매임을 받은 그를 끄는 그 끌림에 끌려가는 거예요. 바울도 자기 앞에 일어나는 환란이나 핍박이나 대적이나 결박이나 죽음이나 이것을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사람이랑 다 싫어한 일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내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지만 나도 들었다. 그리고 거기 가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한다.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한다. 근데 나는 그 결박과 환란을 피하여 가야 되는 게 아니고 부딪혀 가야 한다. 왜? 거기 가야 할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제 수양이 오실 때에 가족들 또 내지는 친구 되신 분들 직장의 동료들을 이 수양에 모시고 오려고 막 마음도 쏟고 기도도 하고 가서 또 애원도 해보고 설명도 해보고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자,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보니까 구원을 안 받으신 분 내 가족들이 야, 저러다가 예수님 오시면 지옥 갈 텐데 막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막 이제 막 마음에서 이제 막 주님을 찾잖아요. 어젠가 저희 교회 든 자매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저희 남편이 아마 조만간에 부서가 바뀌어서 다른 곳으로 지금 이동을 옮겨가야 될 것 같은데 그 부서가 있는 곳은 수원도 있고 또 이제 뭐 지방에도 있는데 우리 남편은 지금 하는 일하고 전혀 다른 부서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합니다. 거기 가서 일을 이제 잘 못하면 이제 옷을 벗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러면서 수원으로 발령을 받아서 와서 집이 이제 수원이에요. 그 다음에 집으로 수원으로 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 좀 해 주십시오. 문자가 온 거예요. 왜 그럽니까? 자, 구원을 받고 보니까 다른 사람은 잘 몰라도 내 남편이잖아요. 내 남편이 구원을 받아야, 내 구원을 받아야 주님이 오실 때에 버려지지 않고 멸망으로 가지 아니하고 약속된 하늘나라 갈 수 있으니까 어쩌든지 막 그 남편이 구원받는 일을 놓고 자매는 막 온 마음을 다 쏟아요. 그러니 그 이유는 그냥 뭐 아이고 구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이런 것 같으면은 그러지도 않겠죠. 이거는 절대적인 거예요. 꼭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 마음에서는 뭐 주님이 와 가봐야 알지. 이제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없죠? 네. 여러 마음이 없죠? 없지만 그거 비슷한 야리꼬리한 마음은 안 계시죠? 그것도? 네. 계십니까? 네. 계시거든 교제해서 네. 내보내시고 네. 아시겠습니까? 네. 자, 이 바울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말하더라. 뭐라고? 결박이 있다 그러고 환란이 있다 그러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잡으려고 기다리고 한다. 들었다. 그렇지만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래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럼 이 일 앞에 내가 가는 이 발걸음을 나는 멈추지 못한다. 나도 가기 싫다. 그런데 어떤 힘이 나를 그래 가게 한다. 나 그 힘을 못 이긴다. 그 얘기잖아요. 뭐 내가 가는 것도 망가면 되잖아요.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자, 여러분이 버스를 타고 여기 이제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나 안 갈란다 하고 서 있으면 버스가 섭니까? 예? 어제 앉아있다가 나 안 갈란다고 이렇게 뻘띠를 서가지고 있으면 버스가 안 가고 서지, 그죠? 아, 버스 안 타보셨나요? 아, 여기 계신 버스 안 타고 그럼 뭐 타세요? 비행기 타고 오셨나요? 아, 자가행 타고 오셨구나.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럼 여러분 타고 온 자가행 안에서 벌떡 일어선다고 설 수는 없겠죠, 그거는요? 낮아가지고. 그런데 차가 안 갑니까? 가지요? 네. 어떤 힘에 의해서 가는 거잖아요. 나 의사와 상관없이 자동차 안에 내가 딱 속해버리는 순간에 내가 잠을 자든지 코를 골든지 뭐 수다를 떨든지 창밖을 내다보고 하염없이 시험에 들어있든지 막 기뻐서 노래 부르고 충만하든지 상관없이 자동차는 계속 가요. 맞아요? 예, 네, 가요. 그러면 이 바울의 마음을 잡고 있는 어떤 힘이 이 바울을 이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 길을 가는 앞에 바울을 향하여 환난도 있고 결박도 있고 얼음도 있고 잡아 죽이려고 한 사람도 기다린다는 걸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안 가고 싶은 바울의 육의 마음보다 가는 쪽으로 끌고 가는 어떤 힘이 더 세니까 그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졸릴 때 막 안 자려고 막 애를 써죠, 그죠? 아, 그냥 무조건 잡니까, 그러면? 네. 그러면 건강하게 사시는 거 막 졸릴 때 안 자려고 하지 말고 자버려요, 그냥. 네. 네, 그냥 자세히 괜찮아요. 뭐, 제 책임 아니고 주님 알아서 하시겠죠. 주님 책임이니까. 대신 눈 감고 주무신 것보다 뜨고 자면 더 재미있으니까. 자, 그 힘은 여러분이 아마 못 이기실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졸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졸아요. 잠을 자요. 그 힘이라는 것이 나를 이기기 때문에 잠을 자면 안 된다는 의지를 이겨버리니까 그 의지가 아무 일을 못하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 바울의 마음을, 심령을 잡은 이 어떤 힘이 끌고 가는데, 그가 이렇게 표현을 해서 24절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 그랬어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한 일을 마치래 하면은, 이 복음을 전한 일을 끝내기 전까지는 그 말입니다. 나의 생명. 내 이 육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럼 여기는 이 바울은 자기 생명까지도 이 복음 앞에서는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그럼 이 바울의 마음을 어떤 이 힘이 잡아주기 전에 바울은 어떻게 살았느냐? 그때는 어떻게 살았느냐? 이렇게 안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잘 알고 계시죠? 그는 이렇게 안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핍박을 하고 능욕을 하고 죽이는 일을 서슴없이 했던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가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잘못된 사이비 들어 막 죽여야 돼. 그래가지고 막 거기에다가 막 마음을 쏟아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어느 날 다메섹에서 이런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이 우리처럼 수양회 하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있던 이제 지폐를 공문을 들고 그 사람을 잡아서 능욕하고 결박하려고 사람들을 동료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길목에서 이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바울이 거기서 딱 자기 삶이 끝이 나요. 자, 그 얘기를 좀 찾아드릴게요. 여러분 갖고 계시는 성경 사도행전 22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펴보십시오. 바울이 간증한 내용이 나와요.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서 복음 전하다 바울이 잡혀서 결박이 돼요. 그러면서 끌려가기 전에 내가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 그 당신의 간증을 쭉 하는 이야기가 22장에 나와요. 한번 그냥 제가 읽어만 드릴게요.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어 내려갈게요.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이에 가로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타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너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데 다메섹 가까이 왔을 때에 오중쯤 되어 홀련히 하늘에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며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니 예 소리를 듣지 못하더라. 내가 그러되 주여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바 너의 모든 행한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드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들을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네,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이 된 상태에서 그 사람들 앞에 자기 간증을 쭉 한 거예요. 내가 왜 너네들이 이렇게 싫어하는 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를 믿는 이들과 같이 내가 이렇게 되었는지를 이유를 설명했어요. 자, 이 바울은 이 일 전에 뭘 했느냐. 이들과 똑같이 결박하고 핍박하고 대적했던 그 일에 선구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내가 이 일에 너희가 정인이다. 내가 전에 이래 살았잖아. 근데 지금은 내가 그렇게, 이렇게 산다. 왜? 그 이유가 있다. 뭔데? 내가 지난번에 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능욕하고 결박하고 옥에 가두려고 동료들 데리고 올라가다가 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내가 털렸더라. 내가 잘못됐더라. 나는 내가 여기서 태어났어. 가마리의 문화에서 태어났어.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너희가 보냈어. 내가 일을 해왔는데 나는 이게 맞다고 믿었고 옳다고 믿었다. 그래서 나는 그 일에 내가 막 온 신임을 다해서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아니더라.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겠더냐. 그래서 내가 그때 물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하오리까? 그때 주님이 날 보고 다메섹에 올라가라. 정한 바. 정해져 있는 일이죠. 계획된 바에 의하면 누가 너희에게 네가 어떻게 할 것을 가르쳐 줄 자가 있다. 하나님이 다메섹에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나한테 일러줄 자가 있다고 했고 내가 가서 들었는데 그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다. 그러지? 그게 14절 이야기예요. 자, 한번 볼게요.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이거는 아나니아가 지금 바울을 받는 얘기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너를 택, 너를 구원한 것은 그 말이에요. 너를 택한 것은, 너를 택한 이유는 너로 하여금, 너 바울 너로 하여금 하나님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뭐하고? 보게 하시고 저 의인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뭘? 음성을 뭐한다고요? 듣게 하셨으니 그 이유는 네가 그를 위하여 그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뭐가 정인이 되리라.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바울은 지금까지 누구를 쳐다보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그가 바라본 것은 유대교였고 자기를 바라보고 그 유대교의 속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반응하며 살았단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 음성을 듣고 살았습니까? 나를 바라보고 내게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에 반응하며 살아온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바울을, 그런 바울을 주님이 다메섹에서 만나서 이제 네가 바라볼 대상은 저 오인이 예수를 바라봐라.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온 음성을 들어라. 그러면 지금 나에게는 누구를, 내가 뭘 바라느냐. 여러분 소리는 성경을 보라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전해주고 싶은지 그 마음을 말씀 안에 담아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진 종을 우리 앞에 세워놓고 그 음성과 그를 바라보게 하지 않느냐는 거죠. 열왕기 3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여호람과 함께 모압을 치기 위해서 막 마음을 모으고 의견을 모았어요. 그때 그들은 너무 잘 맞았어요. 내 백성과 당신 백성이 일반이요, 나도 일반이요, 우리도 일반이요. 이반은 하나도 없어요. 일반만 있어요. 일사천리로 통과되는 거죠. 네하고 나하고 마음이 같아. 여부가 있어. 그래 해. 그래 해. 그래 백성도 일반이고 그다음 군병도 일반이고 다 일반이야. 그래가지고 막 마음을 딱 모아가지고 그럼 우리 어디로 갔고 에돔 광야길로 해서 모압을 치자. 가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야 그 에돔 광야를 가면 에돔 나라 왕이 싫어하는 그래서 어 그럼 우리 데리고 오자 끌어들이자. 그래가지고 또 이제 에돔 왕을 불러가지고 또 이제 같이 모았어요. 세 왕이 마음이 막 쫙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디데이 날 징그러워하고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도 준비하고 군량비도 준비하고 칼도 준비하고 활도 준비하고 방패도 준비하고 막 완벽하게 준비를 했죠. 이건 죽었다. 그러고 올라가는 거예요. 에돔 광야에 들어온 지 7일째 날 준비했던 물이 다 바닥이 났어요. 저는 그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어요. 왜 바닥 났는지. 하나님이 하셨던 것만 납니다. 바닥이 났어요. 그때 그 바닥이 난 일로 인하여 이들에게 찾아온 것이 뭐냐면 죽음이 처음에는 목마름이 왔겠죠. 갈증이 오고 그렇겠죠. 그 결과가 마지막에는 죽음이 딱 찾아왔어요. 야,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나만 죽는 게 아니고 나를 믿고 따랐던 이 백성들이 다 죽는구나. 나와 함께 했던 병사들이 다 죽는구나. 이 말들이 다 죽는구나. 그 광야에는 여호사밧 왕을 쫓았던 모든 생명체는 거기서 끝을 나야 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을 찾습니다. 여기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 그때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종 엘리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여호사 왕이 그 엘리사를 찾아서 갑니다. 그 엘리사가 여호사밧 왕을 보고 개천을 바라고 해서 그 사막에다가 너희가 바람도 비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물을 채워주실 것 알았어요. 자, 그 말을 들은 여호사밧 왕이 개천을 팔 거냐 말 거냐 이거는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되지. 수연의 얘기 한 번만 더 합시다. 제가 구미 있을 텐데요. 대구에서 구미를 가니까 마산 인근학교 다니고 있는 재수연이가 학교를 나가고 집에 있더라고요. 왜 그래요? 물으니까 다리가 막 그렇게 저리는데 그냥 저리는 게 아니고 이제 신경이 마비가 돼서 꼬집어도 안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다리가 퉁퉁 부어있어요. 나는 그냥 디스크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다리가 그러길래. 그래서 디스크 같으면 뭐 이렇게 디스크 허리 뭐 교정하고 물리치료 받으면 되겠다 싶어서 물어보니까 벌써 그게 몇 년째 그러고 있었대. 몇 년째. 그래야 막 그런 부분에 좋다라고 하는 입소문을 타고 이렇게 바람 깨러 다니는 소리는 다 들어가지고 다 갔어요. 어떤 분은 막 이렇게 막 때려가지고 고치는 분이 계셔요. 막 그분 손이 또 엄따오로 커요. 그분은 막 경상말로 좁혀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엄청 많이 맞았다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치료받을 때 조금 괜찮다가 시간 지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 이제 고생하고 있는 걸 보니까 안쓰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좀 했어요. 앉아서 이러지 말고 학생도 쌩고생하고 부모도 힘들고 하는데 돈만 갖다 버리네 이러지 말고 도대체 왜 이런지 원인은 알고 한번 치료를 하면 어떻겠냐고 한번 알아보셨냐고 그러니까 안 알아봤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 인터넷을 검색해도 되고 하니까 대한민국에서 이런 어떤 병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전문 의사가 있을 겁니다. 한번 그쪽을 한번 어떻게 알아보셔가지고 거기 가서 정밀 검사를 한번 받아보면 어떻겠냐고. 그러고 나서 뭐 두드리 맞든지 뭐 이렇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소문을 해서 했는데 삼성 의료원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엑스레이 찍고 검사를 했는데 척추염이라고 하는 판결을 받았어요. 이제 척추로 내려가는 신경에 어떤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게 염증이 돼가지고 이게 딱증이가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시간이 지나고 없어지면 괜찮은데 이게 이제 신경에 붙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하반신이 이제 신경이 마비가 와가지고 이게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네. 이내면 되겠다. 이랬거든, 제가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한 개가 아니고, 수십 개 욕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의사가 수술을 하자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걸 떼내다가, 잘못되면은, 신경이 건드려지면, 병신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 하면서, 그 자매님이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러지 말고 수술을 하면은 뭐 정말 나을 수 있는 그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알아보시라고. 그래 연락이 왔는데 20%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좋습니다. 한 번 더 물어보십시오. 이 병원에서 이런 환자를 수술을 했을 때에 나은 사례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라 했어요. 없다 그러더라고요. 제 마음에서 이거는 이 사람들이 어차피 안 되는 사람이니까 인상시험용으로 쓰려고 한다는 마음이 딱 떨어져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섭섭하게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문제를 결정권을 저에게 준다면 저는 수술을 안 시키고 싶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병명을 찾아주고 여기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수연이를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데 자매님, 저는 지금까지 구미 오기 전까지 여기 오기 전까지 저는 하나님도 내 생각도 섞어놓고 의심이 넘도록 목사란 이름으로 교회에 사는 어리석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여주셨고 내 마음에 그걸 버리게 하셨습니다. 나 이 문제에 하나님 앞에 이 문제에 씨름을 하고 싶습니다. 제 마음에 아내가 암이 걸려 병원에 갔을 때 주셨던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 14절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종과 통화를 했을 때 그 말씀이 확증이 내 마음에 믿음이 왔을 때 제 아내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제 마음에 이 말씀이 계속해서 제 마음을 잡아줍니다. 저는 이 문제가 재앙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자매님 가정에 저주로 보이지 않습니다. 평안이라고 하셨습니다. 소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놓고 주님 앞에 싸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래서 기도해서 믿음으로 부딪혔을 때 이 수인이가 살지 못하고 평생을 실체를 타고 누워있으면 내가 죽는 날까지 수연이가 이 세상을 떠난 날까지 내 욕을 하겠지만 그 욕어도 먹으면서 병신 같은 놈 믿음이 없어가지고 우리 딸 병신만 그 소리 들으면서 저 살렵니다. 전에는 저는 안전한 것을 취했고 내 마음에 어렵지 않는 걸 택하며 살았습니다. 남이 볼 때는 예수를 믿는 사람 살았고 내 안에서는 둘로 섞으며 살았습니다. 나 이제 그래 안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내 마음이고 결정권이 나한테 없으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동의가 되시면 연락을 주십시오. 10분 지나가 전화가 다시 왔어요. 목사님 퇴원해서 내려가겠습니다. 딱 그 소리 듣는데 뭐가 하나 딱 올라와요. 미친놈 네가 뭐 하려고 그랬냐. 안 되면 어쩔 건데. 쪽팔리고 너 이제 꼴 좋다. 그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다시 성경을 딱 펴는데 말씀은 안 그런 거예요. 막 말씀이 마음에 안 돼. 아니야 평안이야. 네 안에 암 걸렸다가 살았잖아. 목사님 말씀대로 네 그 말씀 세 마디 받아들여가지고 어? 수술하고 또밀 먹고 나았잖아. 그러면 됐지. 나 믿어봐. 너 이심도 나 믿고 네 마음대로 살았잖아. 너 언제까지 그래 살래? 알았어요. 근데 이놈의 소리는 자꾸 올라오네. 그럼 안 오해 되잖아요. 맞죠? 근데 계속 야는 시도 때도 없어요. 기울어오는 게. 물어보고 오는 게 아니고 지 마음대로 와요. 계속 마음을 잡아오는데 신기한 것은 말씀을 대하고 말씀 편에 마음을 정할 때마다 그게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잘 몰랐는데 그 아이가 내려오면서 의사의 말을 듣고 왔어요. 이 아이는 죽습니다. 수술해도 살까 말까 한데 아이를 죽이려고 데려갑니까? 평생을 누워서 자라면 휠체어에서 있다가 죽습니다. 그 이야기를 수연이가 들었어요. 마음에 절망이 와버린 거예요. 인생을 포기해버렸어요. 극도로 막 나빠져가는 거예요. 일주일 있다 가보면요. 그 마비가 다리에 있던 마비가 배꼽까지 오고 그 다음에 가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한 번 가슴에 꼬집었어요. 이야기 막 하면서 막 꼬집었거든요. 가만히 있길래 손톱을 세워서 꼬집, 피가 난데도 가만히 있더라고요. 너 안 아프나? 하니까 뭐 했는데요? 내가 니 꼬잡았거든. 거짓말 하지 마세요. 모르더라고요. 정말 막 속이 미어지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이 좀 전에 했던 열왕기 3장 말씀이 제 마음을 강하게 잡아주셨어요. 이 왕이 지멋대로 살았고 누구 말도 안 들었고 지 고집대로 살고 사람 소리 바로 살았는데 그래서 모든 백성을 죽음에 몰아넣었는데 그가 하는 일은 잘한다고 하는 일 다 죽음으로 몰아넣었는데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의 종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그 종을 통해서 그 문제를 다 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전쟁도 승리를 이끌어주는 걸 보면서 야, 이 왕이 종을 찾은 것밖에 없는데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맞든 안 맞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개천판 것밖에 없는데 그 파노니까 뭐 깊이나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파노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물 채워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이 문제가 수연이 문제냐, 내 문제냐, 부모는 아니다. 종 앞에 가자. 답은 저기 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는 스타렉스에 아이를 싣고 가려고 했어요. 내 마음에서 접었어요. 그러고 가서 보니까 너무 많이 이제 막 이게 누워있는데 다리가요, 제 허벅지보다 크더라고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일어나질 못하고 누워있는데. 마음에서 접었어요. 죽이겠다 싶어 마음이 들어졌어요. 그러고, 기도하자. 우리가 가는 것보다 목사님 보는 게 편하잖아. 하나님이 기도했어. 하나님을 종을 보내게 해달라고 가자. 기도했어요.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는데 한 몇 달 된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녁에 자려고 폼을 잡고 있는데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구미를 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목사님 울산 집회하고 그냥 바로 올라가신 줄 알았어요. 아니면 이제 뭐 대구에 주무시든지 대전 가서 주무시거든요. 구미는 이제 명절 때만 이렇게 한 번씩 오시고 뭐 거의 잘 안 오시는 곳인데 그 전화를 딱 받는데 내 마음에 팍팍팍 튀는 게 있었어요. 됐다. 하나님이 보내신다. 이유는 잘 모르겠다. 하나님이 보내신다. 그러면 시계를 보니까 벌써 그때 늦은 시간이에요. 내일 아침에 수연이를 데리고 왔어. 목사님께 기도받고 목사님 교제받게 되겠다. 연락을 했어요. 진짜 그날 아침에 목사님 새벽에 말씀 전해주셨는데 수인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다른 말로 안 들리고요. 마치 여호사밧 왕이 엘리사 앞에 갔을 때 개천을 팔아 그 이야기처럼 아, 수연이를 위해서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해주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오늘 아침 이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구나. 끝나고 나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수연이를 목사님이 기도해주시면서 교제를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저하고 수연이의 똑같은 마음이 들어진 게 뭐냐. 산다는 마음이 들어졌었어요. 목사님 산다 그러시더라고요. 형편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 말이 지나가지 아니하고 마음에 남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되어졌던 일들을 쭉 더듬어 보니까 퍼즐 맞추는 것처럼 착착착착착 맞춰져 온 게 보이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했냐? 누가 이렇게 했냐?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맞춰가고 있구나. 그럼 나는 그 하나님의 맞춤에 지금 맞춰져가고 있는 하나의 퍼즐이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맞춰가시겠다. 그게 보여지니까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주일날 오전 예배였습니다. 한참 말씀 전하다가 그 간증을 쭉 했어요. 제가 이 간증을. 그러다가 여러분 수현이가 삽니다. 산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형편의상을 다 밀어내고 산다고 합니다. 지금은 집에 누워서 거동을 못하지만 조만간에 자기 발로 걸어 나와서 이 교회 앞에서 여기 올라와서 간증할 겁니다. 형제 자매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 불쌍하다. 목사님 드디어 맛이 갔구나. 저렇게 집착하디만은 그런 표정 있죠? 어떤 사람 뒤에서는 막 웃더라고요. 예, 웃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요. 믿으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할 겁니다. 나 옛날에 이래 믿었습니다. 말씀도 내 생각도 섞어 믿었습니다. 내 마음에 가능성이 되면 믿음이라고 소리쳤고 그게 없으면 그리 못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제 마음을 믿지 않습니다. 말씀이 이래 돼 있고 하나님 종을 보내줬고 그 입에서 종의 입을 통해서 산다로 해줬고 저는 개천을 팔아 가르면 이해를 못하지만 그 말을 들은 여호사 왕이 개천을 팠을 때 그들이 물이 채워지고 사는 걸 봤습니다. 목사님 어떤 마음에서 말씀 저는 그런 모릅니다. 그러나 이건 하나님이 그 종을 입을 통해서 내게 이 수연에게 준 말씀입니다. 너무 신기한 것은요. 그리고 수개월이 흘렀어요. 독일에 수양회를 하기 위해서 구미에서 리무진을 타고 김포공 인천공항으로 가는데 입장 휴게소를 딱 지나가는데 문자가 들어왔었어요. 아직 그 핸드폰 저 안 버리고 집에 갖고 있어요. 옛날 모토라 핸드폰인데 이거 뭐 요즘은 이거 뭡니까? 뭐 투어락하고 뭐 이런 게 있죠. 그죠? 이거 말고 그래서 뚜껑 여는 게 있어요. 거기에 문자가 왔었어요. 제목이 목사님 나 잘 걷지요. 그리고 킥킥 이렇게 나 있었어요. 그 키역자 있잖아요. 킥킥킥 이렇게 났어요. 그래 이게 뭐야? 하고 보니까 저는 그걸 잘 몰라요. 그래 보니까 뭐가 있어요 밑에. 그래 그걸 눌려 보니까 막 한참 동그라미 돌아가더니만 뭐가 뚝 뜨는데 보니까. 사진이, 이게 이제 동영상이더라고요. 좀 있으니까 그 동영상에서 수현이가 집 앞 길에 나와서 걸어가는 뒷모습이 있는 거예요. 거의 이제 뭐, 이 장애자가 걷는 걸음처럼 흐느적흐느적 하면서 이제 걷는데 제법 걷는 거예요. 그때부터 공항에 도착할 때 제가 울면서 갔어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나 지금까지 이런 하나님 안 믿고 내 마음에 이해되는 당신 믿고 살았습니다. 그저 이 말씀 한마디에 내 마음을 정한 것밖에 없었고 들려오는 그 소리에 내가 반응한 것밖에 없는데 당신은 약속대로 이 일을 이루어주셨네요. 제가 연락을 했어요. 수연아, 목사님께 전화드려라. 아니, 편지 써라. 너 빨리 전화드리고 편지 써라. 목사님 너를 많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러고 돌과 또 돌아와서 이제 강남을 돌려서 직무실에 올라갔는데 그때 이제 지역장들 모여서 뭐 의논하고 있더라고요. 그 편지가 거기에 이렇게 있는 걸 제가 보고 읽었어요. 제 마음에서 처음으로 말씀편에 마음을 정하고 부딪혀 나왔을 때 하나님이 해준 일이에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바울처럼 믿음의 종들은 이 길을 오래 전부터 걸어왔고 걸어가고 있는데 저는 그 그늘 밑에서 그 터 위에서 살고 있으면서 껍데기는 같은 세계 속에 들어와 있는데 다른 세계를 살고 있었던 거예요. 뭘요? 더러운 걸 받아들여서 그대로 내놓는 게 아니고 들어서 이해되는 걸 가지고 만들어서 변종을 만들어내니까 엉뚱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어제 목사님이 말씀 전에 그 얘기를 하셨죠.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여러분 어제 따라 하셨죠?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같이 동등됨을 여김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을 섬기러 왔어요. 자, 그 마음을 품은 사람들, 주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 이 사도 바울이 그 주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에 잡혀 있으니까 이제 바울은 더 이상 자기 육신의 생각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이 마음을 잡은 영의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목사님께서는 19살 때 구원을 받으시고 당신의 육신이 악한 걸 발견하시고 버리고 그 마음에 이 주님 한 분을 품고 사셨어요. 구미에 가면 목사님이 압곡동에서 생활할 때 장팔려 생활할 때 같이 있었던 분이 계세요. 제가 구미에 있으면서 그 형제님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마음에 그 하나님 한 분을 품고 50년 동안 살아오셨어요. 거기서 태동이 된 이 선교이고 거기서 얻어 나온 것이 지역교회들이다. 수많은 육체를 향한 유혹이 있었지만 이 복음 앞에 그걸 다 쳐내시면서 바울이 이 심령의 내용을 받아 죽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죽음도 마다하고 갔단 말입니다. 여러분 간증 들어서 아실 겁니다. 오래전에 페루 집회를 가셨다가 너무 힘드셔가지고 내려오셔가지고 체육관 뒤에 선수 대기실에 들어 누우셔가지고 막 힘들었던 그때 미국에서 페루를 가기 전에 미국에서 막 문제가 있었어요. 페루를 가는 길을 그만 포기하고 그러려고 하시다가 그 복음 때문에 내가 가서 죽자 그 마음으로 페루 집회를 가신 간증을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안 살았어요. 무엇이 그렇게 만듭니까? 1차적으로는 형편 앞에 돌아 싶은 마음이 올라오지만 그 마음을 접어버리고 그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마음을 잡은 이 성령이 바울 앞에 환난과 핍박과 죽음을 넘게 해줬던 것처럼 그 말씀에 잡히는 종들은 그 담을 넘어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욥기서를 한번 잠깐 찾아볼게요. 예. 욥기 39장 말씀 같습니다. 39장. 욥기 아십니까? 또 신약 찾지 마세요. 욥기 시편 앞에 있습니다. 39장 13절 말씀부터 좀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타조는 즐거이 그 날개를 친다마는 겉깃과 틀이 인자를 베푸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모래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무정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구루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개념치 아니하니라. 이는 하나님 내가 지혜를 분부하지 아니하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그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탄자를 경히 여기니라. 여기 이 타조를 보고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은 이 타조는 알을 땅에다가 버려둔다 했어요. 소가 걸어가다가 소똥 싸는 거 보셨죠? 타조가 걸어가면서 알을 그렇게 낳고 가요. 그 얘기예요. 그 알이 나와서 땅에 떨어져서 깨지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어요. 거기 부화가 되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고 지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한다 했어요. 왜 그래 하나? 뭔 놈 이런 새가 다 있냐?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안 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이래 사는 게 정상이잖아요. 맞죠? 아닙니까? 이게 정상이에요, 타조는. 그럼 이걸 내가 알을 품어야지, 품어십니까? 원래 그게 안 되는데. 나는 알을 갖다 길에다 안 놔야지. 이게 됩니까? 그래, 가다가 소똥 싸듯이 알 놓고 가는 게 타조의 이게 본성인데, 하나님이 그래 놨잖아요. 그럼 그래 사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 하는 그거 안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골치 아파요. 우리는 종자가 행하기 종자입니다. 아시나요? 네. 여러분을 바꾸려 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타조가 알을 안 품어요. 다른 새는 다 알을 품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에 잡히는 시점이 있었어요.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 마음에 어떤 여자가 좋아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사랑의 포로가 된다는 표현들을 합니다. 그래 보셨나요? 그럴 만한 대상을 아직 못 만나셨군요. 그래 살아보시에 재밌게 사실 텐데. 자, 심령의 매임을 받아. 이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잡은 거예요.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을 받아들이니까 그날부터 바울은 하나님에게 이끌려서 사는 거예요. 바울은 뭘 품고 삽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종은 명예도 권력도 돈도 아닌 하나님 한 분을 그 마음에 품고 지금까지 일생을 우리 앞에서 걸음을 걸으시면서 삶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 삶을 배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 주의 마음을 품은 바울이 그래 살았고 베드로 그랬고 시대 종들이 그 삶을 살지 않습니까? 가장 가깝게 현재 내 앞에 믿음의 종들은 그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잡아줄 때 저는 그 말씀 한마디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내 마음을 한번 정한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믿고 살았는데 이 더러운 이놈 속에서 올라온 이 소리를 반응하고 살았는데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옮겼을 때 성경에서는 일어나는 역사가 아니고 내 삶 속에 일어나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어젠가 해드렸죠. 수원에 왔을 때 땅 문제. 그동안 제가 살면서 많은 일, 하나님이 마치 삼손의 몸을 막 결박해 놓은 것을 하나님의 신의 권능이 말 때 그 결박이 불에 단 삼줄이 끊어듯이 툭툭 터져나가는 것처럼 내 앞에 많은 문제들이 찾아오지만 그게 다 진짜 다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에 있는 주신 이 평안을 내 마음의 말씀에 대한 소망을 뺏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형편이 나를 거기에 결박을 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전에는 그 소리가 오면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설파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살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걸 이길 수 있는 주님이 내 안에서 싸워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인데요. 그 말씀을 찾겠습니다. 신약 264페이지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권능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하고 내 마음을 합하지 못하니까 내 안에 있는 능력과 주님을 짓밟고 있는 거예요. 쓰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핸드폰이 있습니다. 요즘 한참 쓰는 핸드폰이에요. 그 폴드가 아니고 저한테 딱 맞는 핸드폰은요. 폴드 말고 처음에 나왔던 거 전화 걸고 받는 거 문자 보내고 문자 받는 요것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저 쓸 줄 몰라요. 그 요즘 이제 카카오톡 하고 있어요. 최고 이제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카카오톡 보내 카카오톡도 있고 카카오톡을 통해서 전화하는 것도 있고 뭐 별거 다 했더만요. 근데 저는 거기 무서워요. 겁나요. 왜 모르는 게. 그 핸드폰에 갖고 있는 쓸 수 있는 용량이 100이라면 저는 쓰는 게 한 1%? 2%? 그럼 핸드폰 나한테 사치품이에요. 참 좋은 걸 줬지만 저는 못 누려요. 왜? 몰랐어. 배우면 되겠죠.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고 하셨지만 그분을 믿는 믿음이 없었어. 그분과 내 마음이 합하지 못했어. 올라오는 소리에 자꾸 마음을 내어주다 보니까 거기에 이끌려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전에는 내가 그래 살았다. 내가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간다.
내가 받은 이 사명과 복음을 맞지라 나는 내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는다. 각오와 결심이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좀 찾아드릴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신약성경 336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여기 보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 이랬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이 내 어떤 의지와 노력이 주님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 주님의 손에 잡혀졌을 때 그 말씀과 내 마음이 연결이 되면 나는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어떤 모양을 하고 있든지 간에 그 능력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에 나는 그날부터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아멘? 돼요. 되더라니까요. 수연이가 삽니다. 일어나더라니까요. 돼요. 아무것도 아니야. 빨리 수술해. 또 배우면 났어. 났더라니까요. 났어요. 제 안에 진짜 건강해요, 지금요. 저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만 합니다. 지금까지 내 멋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사는 이 인간이 마음 하나 바꾸고 말씀과 그 종의 말씀에 마음을 하나 합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원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뱉었던 말씀을 주님이 이루어주시는 걸 저는 봤어요. 나하고 상관없는 일입니다. 당신이 하신 일이에요. 그 찬한 주님이 능하게 하셨어요. 내가 한 일은 회방하고 핍박하고 포행하고 내가 이 성경 안에 돌아와서 한 일은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도록 앞서서 한 일밖에 없어요. 이 자리에 내가 없었더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들어지니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이제 들려오는 그 소리 속에 있는 마음을 받아서 그냥 그 마음을 교회 안에 흘려주면 이 교회가 살겠구나. 그러려면 그 종을 성도들로 연결시켜주면 되겠구나. 거기 사는 길이잖아요. 이런 나를 충성되이 여겼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했어요. 야, 이런 피지에게 이 복음의 직분을 맡겨주셨구나. 내가 어디 가서 살든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은 활짝 열어놓으셨구나. 그러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한없이 복음 한번 전해보자. 그 저희들이 제가 작년에 IT 갔다 와서 교회 안에 그랬어요. 우리 한 달에 한 번 꼴로 목사님을 모시고 바쁘시니까 주일 저녁 한 번만이라도 모시고 일 집회를 하자. 우리는 한 달 동안 준비해서 목사님 모시고 와서 하루 저녁에 말씀대로 충분히 바뀐다. 집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 말고 없더라고요. 내가 설교를 잘한다고 형제님 바뀌겠습니까? 아니에요. 저 옛날에는 그런 줄 알았어요. 다 틀린 일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이 복음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한 일은 핍박하고 포행하고 대적하고 죽이고 능욕한 일인데 이런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바울이 그 주님을 손에 잡혀서 다메섹으로 올라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로 간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빌보를 가서 거기에 마게도니아 교회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태동이 되고 그 마음을 가진 여러분과 내가 발걸음을 옮겨 사람을 만날 때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을 만나고 그들이 새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주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내가 아니고 형편이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들을 음성은 내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엘리사는 종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 종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살아납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38년 병자처럼 행각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저들인데 주님이 친히 찾아와 주시고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를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그 주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에 생각의 굴에서 형편에서 벗어나 새 삶을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세계를 이끌어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마음에 내가 아닌 주의 마음을 품고 종이 50평생을 구원을 받고 주의 마음을 품고 살아왔던 그 말씀 이제 우리 마음에도 그 말씀을 품어 남은 삶을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의 마음을 복되게 하실 줄 믿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